히브리서 5장 11절서 6장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먹는 자가 되었더다. 대저 젖은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건물의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이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건물이므로 우리의 기초들이 견고히 놓아져야 됩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히 놓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심으신 바 된 바로 나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이 깊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건물은 깊이 깊이 주처가 잘 놔지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에 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에 대해서 우리 생활과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가르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배워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것. 즉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르침을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생활에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걸 철저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저라는 지식에 자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만 아니라 그 주님 자체가 말씀이고 주님 자체 생활이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데 살아가셨는가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과거에 믿음으로 살다가 간 분들이 허단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들이 증인이란 말이면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는 게 증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죄를 다 벗어버리고 예,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죄를 벗고 인내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이 옵니까? 그걸 다 인내로 참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가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드는 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갈 때 그게 경주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음은 뭐 평탄하게 대로가 확 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는 그 장애물을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종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바라봤더니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찮으시더니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연단을 받음으로, 그렇죠? 예, 무거운 죄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다음에 연단을 받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간단히 아 예수 믿어 축복받았다 무슨 예수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하고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유혹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 시험을, 어려운 시험을 다 이겨나가면서, 할렐루야, 어떻게 앞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뚫고 나가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어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지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하나님께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준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지혜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기 말하는 바로 지혜를 만든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간원이 정부의 관리들이 만약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 예수를 무엇을 박았겠냐 말이에요. 누가 무엇을 박았습니까? 로마의 관원들이 무엇을 박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어둡게 하시니까 빛을 안 비춰주니까 지혜가 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보고도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9절에 가서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가 같으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모든 선물들은, 은사들은 우리가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고 아무리 귀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에 다 같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귀한 선물들, 은사들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알게 하신다. 즉 예수님이 이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으니,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말하죠. 그 우물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며 네 앞에서 물을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너에게 주는 선물은, 너는 신랑이 없어 외로워하는데 하나님은 너에게 신랑을 주실 것이고 그 신랑은 누군가 하면 네 앞에서 물을 달라니가 네 신랑이다. 그 뜻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선물 중에 가장 긴 건 예수고 예수 안에 모든 신성한 선물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만 내가 모시게 되면 예수 안에서 모든 은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선물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배워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가서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려니와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찬양들이죠.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올바른 기초를 쌓아야 돼요. 네,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이 글을 보낸 이 기자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여섯 가지 그리스도 신앙인의 기초들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이 뭡니까?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다시 가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의 여섯 단계 기초입니다. 가서 이 기초를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제대로 올라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박은 무엇인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 영접하고 믿은 지가 오래됐으므로 이제는 성숙하고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는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들어야 할 사람이 됐다 그 말 알겠습니까? 배워야 할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거 읽으세요. 시작.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목무는 자가 되었다다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이 단단한 음식이란 뭐냐면 연단을 받는 메시지가 단단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연단 받는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질 못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근데 초보증 어린아이 기독교인들은 이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났습니다. 예수님은 다 형찬. 이런 말씀은 아주 듣길 좋아요. 이건 젖이라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젖이에요. 이것이 신앙을 단단하게 준 건 절대로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문을 여는 기초인데도 그것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하게 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말했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서 경험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얼마나 피해를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핍박인지 몰라요. 그걸 경험을 한 자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을 겪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이 뭐야? 이거 꼬집으면 아프고 눈으로 보면 보이고 그러면 이게 지각이죠. 이 지각, 예, 이 지각, 이게 지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받다는 게 뭐야? 시험을 이겼다는 뜻이죠. 예? 어려움을 이겨나갔다는 뜻이죠.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바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 연단시킬 필요가 없죠. 믿음대로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자꾸 짓고 살면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럼 힘들어져요. 탕자같이 그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선은 결과가 이렇고 악은 결과가 이렇구나. 죽어서 지옥 천당 가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야.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6장 1절에 가서 자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기초가 뭐냐? 이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말씀의 목적은 우리가 성숙에 의한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초를 넣어야 할 말씀 기초, 즉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 기초의 초보를 한 가지씩 배워 우리 삶 속에 가르침으로 적용을 한 뜻인데 그게 뭐냐면 여섯 가지로 나오죠. 네? 처음에 뭡니까? 한번 볼까요? 보니까 자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행실에는 뭐라고? 예,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전에 죽은 자의 행실에서 회개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도 안 하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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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다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진정한 회개가 없이 믿습니다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의 해감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례들이죠. 그 다음에 안수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죠. 그렇게 나오죠. 여섯 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행실에 회개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세례들이라는 복수를 썼는데 세례는 한 가지 세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세례를 나중 그 기초를 말할 때 세 번째 것을 말할 때 세례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죽은 행실의 회개함이 무엇인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도 아마 다 말 못할지 몰라요. 그러면 세례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안수라고 했습니다. 안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생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심판의 뜻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안정이에요. 그때서는 예수님 사람은 편안하죠. 왜? 우린 심판에서 이미 벌써 면제받은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죽은 행실의 회개함에 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향상해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죽은 자의 행실의 회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행실이 뭘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한 것은 무엇인지 자악이라고 말했어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말은 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아주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성격을 갖고 태어났고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없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에게 무시당해도 잘 참아 넘길 줄 알고 어떤 교육을 잘 받아서 인격 훈련도 잘 받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에서 얼마나 칭찬받는지 몰라요. 하는 행동마다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한 자를 잘 구제하고 고아를 돌봐주고 과부를 불쌍히 주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이 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이 A라는 사람을 이 악이나 그랬어. 이 악이나. 왜 악인 줄 아십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어떤 선한 것이든지 하나님이 선한 것이지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선을 행한 것이지 내 것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단절시키고 내 스스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거 모든 걸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선심을 써서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뭐든지 다 죄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산상집회 가가지고 이번에 사랑의 불꽃에서 인도를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저한테 제일 많이 활용되어 있죠. 그래 처음 우리 사랑 오신 분들이 김년 목사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나는 신바람 나네. 내가 인정받았네. 이렇게 되면 이게 악이라 말이야. 알겠어요? 예?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야 되고 예수님을 높였어야 되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했다는 게 철저하게 그들이 규명됐어야 되는데 예수는 제껴놓고 내가 전부 가르쳤으면 나는 그것이 악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제 바꾸기로 결정해야 되죠. 내가 항상 내 위신을 올리고 내 위상을 올리고 그러기 싶어 그랬으면 그걸 바꿔야죠. 이제는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높이겠다는 예수님을 위하겠다는 이것을 마음 진심 우러나야 되죠. 마음속에서 그렇죠.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오고 그 대신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결정이 마음에 돼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습관적인 죄는 버리겠다고 마음에 정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돼. 어떻게 하라고요? 죄에서 떠나 그 죄를 그 다음에 거부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 이 담배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담배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담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든 식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약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 담배는 입에다가 말려가지고 불을 땡겨서 연기를 뽁뽁 빨아마시라고 만드신 건 아닙니다. 용도가 바뀌어지면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르치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식물은 식물대로 자기 위치에서 떠나서 상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일만에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일만에게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돈은 선하게 쓰라고 했지 돈을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이게 일만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건 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상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담배를 탔으면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해를 끼치니까 헐어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피해를 상하게 만드니까 버려야지 이제는 그게 회개예요. 알겠습니까? 난 이제는 담배를 끊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담배 탈 걸 거부하고 예를 드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담배만 끊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시작이에요. 끊었으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서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뭐해요?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타내야 되죠. 끊었어야지. 마약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남 툭하면 비난하는 습관도 그렇고 비방하는 것도 그렇고 또 미워하는 마음 뭐 많죠. 회개하는 것은 마음에서 다시는 쫓아내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떠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뉘우쳤어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면 그건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잠언서 28장을 피시고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회개의 두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의 두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 죄에서 떠났지, 그렇죠? 그 떠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게 회개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회개를 하면 결과가 오늘 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뭘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자, 그 결과는 불쌍히 받는. 그런데 회개의 반대는 뭡니까? 죄를 숨기는 것이죠. 회개는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고 그의 반대는 죄를 숨기는 것이야. 숨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는 것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숨겨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립하다는 사람 앞에 나팔 불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란 뜻이죠. 사람 개인적으로 사람 앞에 죄를 진 건 그 사람 앞에서 죄를 드러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한 것은 제3자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결과가 뭐예요? 형통치 못한 게 아니라 불쌍히을 받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드러내면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정말 해야 되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 30절 탕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사전에 자기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으로 그랬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죄를 지면 사니까 형통해졌어요? 불통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지음도 제대로 얻어먹진 형편까지 밑으로 떨어졌죠. 그때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그게 회개를 드러낸 거예요. 그는 죄를 깨달아서 안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자기 죄를 고백해서 안 했어요. 그로 끝났습니까? 그렇죠. 아, 나는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 할 자격도 없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도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죠. 느꼈죠. 했다고 해서 아버지 나는 무서워요.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점점 멀어졌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요. 그게 회개라고요. 예? 죄가 크다고 해서 아버지 미안하고 죄송해서 멀리 피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크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너그러우신 분이고 죄진 대로 채찍이 하는 분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긍휼이 말이신 그런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야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죄. 이거 무서워 덜덜 떨고 자꾸 뒤로 물러. 그것을 회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의 한 부분이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오는 자. 이것이 회개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보면 이 두 단계가 나오죠. 15장 18절에는 그 탕자가 자기 참상을 바라보고 자기 참상을 깨달았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 부족을 깨닫고 참상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또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야. 즉 아버지가 아버지는 부자야.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가 돼. 내 참상과 하나님 참상을 봐야 돼.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은 부유한 걸 알아야 돼. 약한 자로 가난한 부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뉘우치고 하늘을 바라보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알겠죠? 단순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싫어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지만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빛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승리.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가책받고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리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죄 때문에 죽음에까지 갈 수는 없어요. 어둠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빛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잖아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긍휼하심. 가룟 유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는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그래서 돌아서고 그를 떠나야 되지만, 그 대신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떠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주님 앞에 미안해서 주여 나는 죄송해 볼 눈 먹었습니다. 깍! 죽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네. 보좌 앞에 나와야죠. 그걸 가리켜서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럼 회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맞으면 천국은 회개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의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3절 4절에 나오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똑같은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들어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원 오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고 예수님 사람은 다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제대로 나지 않는 자들이. 알겠습니까? 예. 구원 오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졌던 그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분명히 말했죠. 바울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27절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섯 가지 도의 초보 중에서 첫째가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고백하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어떻게 형성해집니까?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시편 66편 보세요. 18절 한 절만 큰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라.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아서 하지. 그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싹 죽여버려, 죽여버릴까 보다. 미워 죽겠어. 그럼 내가 안 죽여도 벌써 살인죄야. 그 마음을 품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했어요.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내가 아무리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별짓다 해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죄악을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회개 없이는 절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를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죠. 반드시 죄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시편 51편 보면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고 엄청난 죄를 범했죠. 회개하는 기도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다윗 왕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했는가를. 회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던 행위를 바꾸어 주님 제가 하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주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는 걸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좀 더 나가야 되겠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다음 금요일날에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나가서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예,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서 계속 기초를 우리가 쌓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는 이렇게 여섯 단계의 기초로 놓여져 있었기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만 나눴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믿음을 서 있을 수가 없은 것 같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 없이 구원도 없고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걸 깨달았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산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 기초가 회개로부터 놓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이 기도드릴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지 않은 것들 모든 것을 낱낱이 마음에서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놔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불에서 깨끗이 해준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에 온전히 회개하여 죄로부터 잠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